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썼다고 책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책을 무슨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을 썼을까라고 궁금한데 시간은 많이 없고 빨리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결론을 보겠죠. 아닌가요? 아마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설에 대해서,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어떤 책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서론과 결론만 보면 됩니다. 사실 제가 학위 논문을 마치기 위해서 다년간 책을 읽고 또 논문도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오럴 디펜스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런 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시험관들이 한 5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시험관들이 논문을 받아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것 같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서론을 읽는다. 그리고 결론을 읽는다. 그러면 서론과 결론이 일치하거나 혹은 서론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결론에서 그렇게 드러나면 그 논문은 통과다. 근데 반대로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결론에 가서 뒤바뀌어 있든지 서론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결론에 안 나온다면 그 논문은 탈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론과 결론을 보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내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와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고 결론은 그런 방법과 방향을 향해서 와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편의 설교라든가 한 권의 책이라든가 한 편의 영화라든가 연극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말로 잘 깨달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서론과 결론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맞춰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전달했던 한 편의 설교,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을 통하여 우리는 그간 해석했던 내용들이 정말 맞았는지, 그리고 결론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간 했던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와 원칙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의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자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니까 그 의미가 사실은 잘 와닿진 않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당신만 존재하고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나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나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차라리 주인이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안 넣는다면 아마 서운한 마음은 없을 겁니다. 원래 나를 주인으로 안 부르고 있으니, 원래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안 부르고 있으니 나에 대한 불만, 불평, 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없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내 앞에서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 당신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 없으면 이 세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 안 놓고 뒤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아, 당신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뒤돌아서서 여러분들의 뒷담화를 막 까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 못 쓰겠어, 왠지 말이야 얼굴만 봐도 기분이 상해, 그 말투를 봐, 그 생긴 거를 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 안 좋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아,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하루 지나서 번복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일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판 소유의 일부를 숨겨놓고 그 많은 내용을 헌금한 거예요. 헌금했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내가 판 소유의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은 너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건 살 수가 없다. 거짓말 그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면 주여 주여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주여 주여 하며 자기를 따랐던 무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47절에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한 부류를 보니까 정말 주님처럼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행했던 말을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땅을 파고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에 내려서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탕류가 부딪혀도 전혀 파괴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또 한 부류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을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주추를 놓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탕류가 부딪히게 되면 흔적도 없이 집이 떠내려가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예수님이 마치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서에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않은 농산물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집에서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삶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가 지은 포도원, 너희가 지은 집, 너희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제 자체가 이 서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방식과 율법의 형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논리 아래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삶의 원리로 제시해왔고 결론의 부분에 해당한 거예요. 결국 새롭게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고 본질이 어디냐의 싸움이지 어떻게 지었느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엄밀하게 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어졌느냐의 싸움입니까? 잘 보세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집이 어떤 도구로 얼마나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고 잘 번듯하게 서 있느냐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의 싸움입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잘 보세요. 자, 48절에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랍니다. 집을 짓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마 동일하게 집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흙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주추를 내렸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냐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주여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싸움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했던 이 46절로 49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고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려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주님 주님 부르는 이런 자들은 그냥 자기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부르는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주님 불렀던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소만화 교회 최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한 거 아시죠? 제가 금식을 몇 번 했고요, 전도를 몇 명 했고요, 선교를 몇 번 갔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론짓는 그러한 입장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 이름으로 성경 읽은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절망 아닌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인생 헛살았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도 동일하게 집을 짓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둘 다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을 짓는 모습, 무엇으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의 형태로 무슨 집을 지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 얘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을 너무 오래전에 키우시고 잘 모르시는가 봐요. 돼지 삼형제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하나는 벽돌로 집을 짓고 하나는 나무로 집을 짓고 하나는 지푸로 집을 짓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왔을 때 집으로 집을 지은 데는 바람을 훅 불으니까 날아가서 나무로 지은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도 역시 무너지니까 벽돌로 지은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결정했다면 그 물로 지었느냐 은으로 지었느냐 돌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지푸로 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것 같으리라. 요 말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내용은 집을 어떻게 졌느냐, 무슨 재료를 졌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기초를 내리고 있느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면 그 터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 그 집이 견고하게 유지되지만 내 의와 내 힘과 내 자랑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그 의는 그 일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해도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적은 일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박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과 내 의를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지금 새로운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은 우리의 의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왜 순종을 하며 왜 불순종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도 내 목적을 위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동원할 수 있고 내 가정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종을 하되 그 순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참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게 될 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야, 참 말 그대로 재산 팔아서 다 헌금했는데 결국 맞이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4장 3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4장 36절에 가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당대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름과 덕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표준과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던 그 인물입니다. 그 존경받던 믿음의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무상통의 예를 실천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내어준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낌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일을 실행합니다. 자, 36절에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유무상통 서로 돕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팔았던 모든 내용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겁니다. 헌금한 거예요. 헌금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바나바가 봐줬던 그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바나나가 칭찬받은 내용을 자기들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떤 흉내를 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5절에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사실 이 정도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하나님을 제가 업신여겼군요. 사실은 꼼쳤는 돈이 얼마 더 있습니다. 갖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4절부터 계속 읽어나갑니다. 땅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라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으며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헌금하고 죽은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아내 역시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의 이야기 속에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거는 삽비라가 죽은 거는 헌금 안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헌금의 액수가 작아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과 연관지키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도용한 거고 자기 몽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내용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도 도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신앙도 도용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설령 그것이 내 목표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반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하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내린 사람이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누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혹은 여러분들의 지위가 좌천되어지고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여러분들이 뿌리 박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들이 참으로 쉽지 않고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